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의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의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세상의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사셨나요?
네, 목사님.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잘 왔습니다. 바쁠수록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 힘 얻고 평안하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한 주간 염려할 일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라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사기 4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기쁨의 노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승리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5장 1절을, 예은쌤이 5장 2절을 읽어주세요.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와 바락은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나요?
이스라엘의 두령들로 백성들을 용솔하게 하시고 백성들로 즐거이 헌신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은쌤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진양쌤이 6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북조선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서로 협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고 사람들 앞에서 승리와 영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은쌤이 사사기 5장 3절을, 제가 5장 4절을, 진양쌤이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드보라와 바락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나요?
하나님께서 세일과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비를 내리고 신의 산도 진동하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일과 에돔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먹을 물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예은쌤이 사사기 5장 6절을, 진양쌤이 5장 7절을 읽어주세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간언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어미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말씀하나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어설길로 다녔고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드보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 없었고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5장 8절을 읽어주세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3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이스라엘이 힘없고 연약해져서 가나안 세력들에게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들, 곧 우상들을 택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2장 2절을, 진양쌤이 2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이 땅 건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을 다 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를 받아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5장 9절과 10절을 진양쌤이 5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손의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수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소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드보라와 바락은 흰 나귀를 타고 귀한 화문석에 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선포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나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를 선포하며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예은쌤이 2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배신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고 선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은쌤이 사사기 5장 12절을, 진양쌤이 5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드보라와 바락은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군의 용사를 치시고 적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게 하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5장 14절을, 제가 5장 15절을, 예은쌤이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누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의 전투를 위해 르우벤 시내가로 나아가 싸우기로 결심했나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5장 17절을, 진양쌤이 5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헤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를 위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한 지파는 어떤 지파였나요?
길르앗, 단,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삶에 안주하고 공동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여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은쌤이 사사기 5장 19절을, 진양쌤이 5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열 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 왕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힘 있는 가나안 열 왕과의 무깃도 물가에서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나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우고 기손강이 시스라의 무기를 표류시킴으로 힘 있는 자를 밟아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고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기손강은 옛 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강은 오래된 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리석고 그 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몰라서 자신의 군대를 기손 강가로 인도한 것이 아님을 배워줍니다.
시스라는 지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상적인 전술을 펼쳤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로 기손강이 넘쳐흐르게 하셔서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막강한 부대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5장 22절을, 예은쌤이 5장 23절을 읽어주세요.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한 성읍인 메로스가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마의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릴 때 곧 전쟁의 때에 여호와를 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듭되는 권면에도 메로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꼭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은쌤이 사사기 5장 24절과 25절을, 진양쌤이 5장 26절과 27절을 읽어주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도다.
성경은 이방 사람의 아내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시스라를 죽인 야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다른 어떤 여인보다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장막에 거한 여인, 곧 장막 안에서 대접받고 곱게 살던 귀한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아 영광되고 고귀한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은쌤이 사사기 5장 28절과 29절을, 진양쌤이 5장 30절을 읽어주세요.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니리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것을 모르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녀의 시녀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나요?
시스라가 채색옷과 같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5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성경은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의 기쁨의 찬양과 전쟁에 패한 가나안 여인의 비통한 기다림을 대조함으로 무엇을 교훈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처럼 비참하게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드보라와 야엘처럼 해와 같이 힘있게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이미 승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주신다는 약속이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삶은 결국 비참함으로 끝난다는 경고가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방관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진 몫을 기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쌤은요?
저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사람의 능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직접 역사하신 결과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한 지파들은 승리의 기쁨에 참여했지만 방관하며 안주한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의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 두려움이나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잊게 되는 신앙의 지침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말부터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믿음의 말을 하기보단 그렇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자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4절입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두 분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그럼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정확히는 가택연금 상황인데 말이 좋아 가택연금이지 사실 감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담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로 속히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곧 풀려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려나갈 거라는 어떤 계시나 특별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인가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확신은 계시나 특별한 응답으로 인한 확신이 아닌 바울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 또는 믿음의 소망을 담은 표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석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표현을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바울은 보통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계시나 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환상과 계시라는 출처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명백히 선언하며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침의 근원을 정확히 밝혀준 거네요.
맞습니다. 또 갈라디아 1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에 대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말과 사역이 다른 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기초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네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상을 배워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네. 이렇게 바울은 계시나 특별한 응답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4절에 나오는 확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확신한다고만 말한 걸로 봐서 바울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석방의 시기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바울 본인이 가진 믿음의 고백이거나 주 안에서 품은 소망의 선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바울의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졌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보게 될 편지에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썼으면 결과가 좋아야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확신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면 바울이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네.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으면 그런 부끄러움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 확신대로 삶의 방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석방이 돼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에 대략 3년에서 4년간 선교활동을 해가게 됐는데 이때 빌립보 교회에 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1년이 좀 넘게 감옥에서 지내고 순교하게 된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소망의 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가진 믿음의 소망이나 확신을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현실 상황은 석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 사입이다라고 말하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 지도부는 바울을 좋게 봐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석방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황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거네요. 오히려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로 자신이 곧 풀려날 것이라고 믿음의 선언을 한 것이군요.
상황적으로 풀려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응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풀려나면 복음을 위해 일할 거라는 양심의 떳떳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풀려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선언대로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나 선언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성경은 믿음의 고백이나 선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두 분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네, 제일 먼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다윗이 생각나는데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상대가 얼마나 장대한지, 그 무기가 얼마나 유력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눈과 귀가 있으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골리앗은 대단한 장수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다윗은 그 현실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을 더 크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고백은 스스로의 마음에 용기를 내기 위한 응원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 위에서 실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걸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의 예가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백부장은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하인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고백대로 하인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 사건은 백부장의 믿음과 선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과 다윗, 백부장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석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은 골리앗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었고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죽음의 목전에 앞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선포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거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굉장히 대견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성도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꼭 입술로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말로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려운 현실에서 말로 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의 믿음을 외부로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내적으로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나 예배는 언제나 마음에 합당한 행위를 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의 작은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을 호세아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제물을 삼아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걸 하나의 제사 제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도가 행하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소리내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말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믿음을 드려내야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혼자 있을 때 작은 소리로라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품고만 있는 것과 때때로 그 고백을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입 밖으로 꺼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환경과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에 준비된 믿음의 고백을 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찬양을 조용하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의 고백은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에는 마음이 함께한다는 것을 설명한 말씀이네요. 마음과 입술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나타나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에 어떤 말을 하는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의 신앙이 진짜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잡아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현실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되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흩어진 생각과 감정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듣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고정시켜주는 훌륭한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해보고 또는 일기와 같은 글로도 믿음의 고백을 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속의 믿음과 기도하는 내용이 일치하게 되고 그 기도와 일상의 대화가 일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일상의 대화에서는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인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사람들과의 대화에선 요즘 같은 때에는 뭘 해도 안 된다. 지금 상황에 이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말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별것 아닌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이런 말조차도 믿음으로 통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원리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보였던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게 된 거고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꺼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백성들을 안정시키려는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모세가 마음으로 믿고 기도로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과 기도의 말이 완전히 일치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토대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말이나 낙심하는 말을 하지 말고 소망과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기도한 내용대로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라든지 곧 있으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라든지 결국 더 좋게 될 겁니다 라는 이런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일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매번 믿음의 고백대로 소망의 말을 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의 선포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걸 믿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설령 내 믿음의 고백이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안 됐더라도 이 일이 결국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식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지닐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슬픔이 오든 기쁨이 오든 어떤 상황이 내게 임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군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해서 때로는 부모님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 거절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사랑의 인도임을 본능적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무조건 신뢰해야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응답을 늦추신다 해도 내 고백이 거절된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그분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지녀서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제 삶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저는 이 마음과 기도가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로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버틸게요.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게 솔직하지는 않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나의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좀 이용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고 회개하게 되고 어떠한 모습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돌이킴도 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입술로 진실되고 또 소망과 긍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가짐을 내가 가져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늘 간절히 원하기만 하고 그리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안 됐더라도 이 일이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식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에